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후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소망과 그 소망이 주는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려고 눕히면은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럽니다. 내일 어디 가야지? 내일 누구랑 놀아야지? 내일 놀 소망 때문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애하는 젊은 남녀는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소망으로 늘 이 행복한 기대에 차 있는 것이 또한 이 남녀의 관계입니다. 또 저희들도 출근하는 것이 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네, 크게 웃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출근을 하는 것이 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저희들이 기대함으로 또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매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매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를 기대하게 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점심 식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점심을 이렇게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을 위해서 오더를 해주시는데 오늘의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에 많은 이들이 그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받아들고 뭐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옆을 보면 벌써 다 드신 분들은 왜 1인분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매우 가슴 아파서 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생동감을 주고 또 살아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사람들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높은 빌딩을 보면 그 안에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보이고, 또 많은 병원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멋진 옷이나 액세서리를 보면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소망이 보이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수고하지 않고서 편한 길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나쁜 욕망과 소망들도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러한 소망들 중에 모든 소망이 다 가치 있는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없어지는 것,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 마지막 날에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소망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지 않는 소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부활의 가치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혀 관심 밖에 대상이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고 어떠한 꿈과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의 이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있는 모습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계속하고 계속할지라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퍼시그라는 이 미국의 작가가 나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우리가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 생각에는 망언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눈먼 자처럼 살아갔던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듯이 우리의 사상과 또한 우리의 생각들에서 마치 비닐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라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말씀과 또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서서히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빛 안에 자꾸자꾸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해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수정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볼 수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삶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돈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우리의 모든 것이었고 또한 자존심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로운 하늘 아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 안에 살게 된 변화를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다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우리의 소망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하려 했던 우리 인생의 소망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하던 기억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을 못 찾는 아이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세상에 헛된 보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좀 이렇게 센스가 떨어져서 보물을 숨겨둔 바운더리 밖에서 늘 보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결코 보물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이 늘 학창시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결정지었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듣고 그러한 진리들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래서 자기가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음을 지켜내는 그 교회가 어떠한 내용을 지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먼저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처리하신 후에 무덤에 묻혀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셨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의 마지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죽음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완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젠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참 훌륭했다라는 것 인정한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도 내가 동의한다 하고 매우 젠틀하게 우리에게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지 못한 취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의 자녀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이성적이지 못하고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유치한 그러한 감정쯤으로 이 부활을 우리의 자녀들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실히 이야기하기를 이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완성이고 이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었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누구인지, 그 부활을 본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그들이 살아있고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에 이 바울은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성도와 교회가 앞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이 로마가 재건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의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굉장히 으뜸가는 수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유함과 향락, 물질 만능과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온통 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큰 힘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도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아예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은 그대로 놔두시지 다시 살리셨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를 통해 증명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면 나오는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창세기를 통해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누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을 지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찬송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주적인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영원했던 그 에덴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처음과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꿈,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헌신하고 투자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활이 없다라면 결코 의미 없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보고 소망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매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신앙으로밖에 우리가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들의 죽음을 천국으로 환송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기대함을 가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부활이 분명히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도들의 신조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물질도 자녀도 청지기요 관리자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고난까지도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저버릴 소망에 우리가 우리를 기대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만이 내 생명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첫 열매는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부활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을 함께 살게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고 부수시면서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며 그 소망을 늘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부활의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부활을 잊고 살게 되면 매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섭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찾고 방법에 기대게 되고 헛된 소망으로 우리의 평안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소망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두 다 화려하게 피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시들어지게 되는 그런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만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존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5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답게 결국 매일을 살라라고 삶의 현장으로 오늘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굳게 서고 영혼을 남기는 일만이, 제자를 남기는 일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이고 면류관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의 증인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그 주님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인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향기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해. 그래, 부활이 있지. 나는 부활을 믿어.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삶 가운데서 누구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또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헛된 공상이나 탁상공론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오늘 바울은 삶의 현장으로 이 부활을 끄집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느냐?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변했는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부활이 중요한 줄 알면 그 부활이 너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너를 어떻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는가를 오늘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확증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삶의 요청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도 바꾸지만 삶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꾸는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어느새 부활은 부활절 그 주에만 꺼내 쓰다가 1년 내내 묵혀두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극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믿다 먼저 주님께로 떠난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들을 주님께로 먼저 보낸 후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부활을 믿는 모습으로 정말로 부활을 얻을 자처럼 살아가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날마다 증거되고 증명되어져서 오늘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에 감격하며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우리 또한 평가와 또한 그러한 칭찬들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누구보다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시고 그 부활을 분명히 다가올 우리의 내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또 죄 씻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사함과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또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종말 끝에 부활이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또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을 누린 자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